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비를 낳았는데 야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것은 불의한 일로, 낯뜨거운 일로 매스컴에 알려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교인들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요즘은 오히려 주저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기보다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나 직장에서 술을 먹어야 하는 순간에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고 또 불이익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고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술 안 마시려는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군대에서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이 고참들에게는 사치로 보이고 일 안 하려고 요령 피운다 생각해서 이등병 때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도 줄곧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그 내무반 안에서만큼은 어느새 신앙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신수양 차원으로 모든 사병들로 하여금 오히려 종교를 가지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밝히는 것이 군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기적인 교회 출석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매일 운동하고 산책하기 위해 양화진 묘원과 교회 마당을 열심히 밟고 지나다니는 이 동네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운동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곧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말이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시는 것이며 우리들 각자의 삶에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변화까지도 요청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해하며 살 때, 우리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표현이 곧 내면적인 변화와 정신까지 포함할 때에야 그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담 가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지만 3장과 4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동생 아벨이 형 가인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화가 났고 그 모습이 얼굴빛에 다 나타났습니다. 본문은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 바침에 무슨 하자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인의 사이가 생각보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절, 7절에서 가인에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제대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종에게 주인이 먼저 와서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법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가인은 선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동생과 비교가 되는 것이 그냥 싫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어도 오히려 그 앞에서 되레 화를 내버리는 사람 심성을 잘 표현한 말 같습니다. 가인은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동생 가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오랫동안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가인은 의도적으로 동생 아벨에게 들판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들에는 나무들과 야생꽃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어서 은밀히 무슨 음모를 꾸며도 문제될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가인은 결국 형을 믿고 따라온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무방비 상태에 기습 공격하여 쳐 죽였습니다. 목졸라 죽인 것이 아니라 땅속에 피가 스며들 정도로 타격을 가하고 순식간에 동생의 몸을 피범벅이 되게 하여 땅바닥에 쓰러뜨렸던 것 같습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잔인하게 가족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창피함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감정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얼마나 큰 감정이기에 사랑하는 동생조차 때려 죽이게 만듭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이 오늘 하루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치와 분노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하고 오랫동안 증오의 대상으로 품을 수도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부끄러움의 정도는 다릅니다. 예쁜 여성만 보면 부끄러워해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한 남자도 있는데 이때의 부끄러움은 수줍음입니다. 우리들이 학생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10분이 넘어 헐레벌떡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선생님이 기어이 우리를 불러 단상 앞에 세우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늦는 학생이었다면 그 부끄러움은 수줍음이 아니고 수치심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의 3장에는 가인의 부모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은 후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아무 옷도 입지 않은 것을 알고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남자인 아담도 급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바지가 아닌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분명히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계속 피해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3장 8절에서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서처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 부부는 자신들이 알몸이어서 두렵고 그래서 숨었노라고 정당화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인 아담의 자기 합리화와 하나님 피해 다니는 것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가 갖다 주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공범자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공범자인 아내를 제3자처럼 여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공범자였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이같이 죄에 대한 책임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성향은 가족이라는 매우 견고한 작은 공동체마저도 깨뜨릴 수 있는 정도로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인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인내를 갖고 또한 물으십니다. 3장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아담의 줄기찬 죄의 합리화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법한데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조차 인격적인 어투로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와의 죄의 변명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똑같았습니다. 뱀이 꿰어서 유혹자라는 뱀이 속여서 어쩔 수 없이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24시간 우리 자신의 생활을 다 녹화해놓고 장면마다 그때 어떠한 생각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나 혼자 좋아서 습관 같은 것들로 나 혼자 좋아서 하는 습관 같은 것들도 참 많을 텐데 아마 많은 부분 삭제하고 나서야 남들에게 오픈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말투와 행동, 태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마음속의 태도와 생각들일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생각을 허용하거나 즐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인지라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일러주시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연상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두드리고 계심에도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이 창피와 수치를 넘어 자책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와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죄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인에게 두 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재물을 잘못 바쳤을 때 6절에서 내 얼굴빛이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모른 척할 때 9절에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직접적인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하시기 전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서처럼 가인에게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넘어서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지는 부끄러움은 숨기려 하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피를 느끼는 감정을 존중해서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 필요하면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부끄러움은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은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부끄러움과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찰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르고 숨어 있었지만 이후에 이 부부는 자신의 가문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들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했고 아들 셋을 낳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셋이 아들을 낳아 손자가 생겼을 때 그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는데 즉 사람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처음에 남의 눈을 의식하고 창피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체면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단지 창피나 망신을 당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죄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 가인의 살인죄로 말미암아 이후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고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자 가인은 자신에게 닥친 죄책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인격 자체를 건드릴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감정은 나에게 시선을 던져주는 자와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마주치지 않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커다란 죄책감으로 형성되어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매우 불안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격적인 자아에 심한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고 가인의 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두려움 속에서 결국 자신의 손으로 성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거기서 살아갔습니다. 사장의 말미에는 아담에게서 갈라져 나온 두 가문의 결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얻은 셋의 가문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담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찰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에노스라는 자녀 이름에다가 새겨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늘 주님 앞에 살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인의 후예는 수적으로 번창하고 나름대로 인간 문명을 누리면서 안락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갔으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종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 이름도 깊은 생각 없이 짓고 사람을 죽이고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인 예찬가까지 작사 작곡하는 파렴치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함께 출발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가인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만 해도 사라져가는 부끄러움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가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시간에 고효율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때론 멈추어서 과거를 살피면서까지 자기 문제의 진실에 직면하려는 노력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회는 성경이 오래전부터 경고해주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로 점점 더 가득 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많이 느끼게 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숱한 전쟁에서의 고난과 시련 중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겸손히 배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나오는 내용은 다윗 인생에 꼭 지우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아 장군마저 전쟁을 가장하여 개죽음 당하게 했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같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왕이 죄짓는 모습을 정말 짓궂을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마치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있고 다윗왕 또한 있었다면 성경이 기록된 자신의 죄과로 인해 얼마나 창피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담 부부와 가인 그리고 다윗왕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일을 할 때는 생각할 틈도 없이 속도를 내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왕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에게서 바로 당신이 죽을 죄인이다 라고 외치는 메시지를 직접 듣게 되었을 때 그 소리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것도 천둥을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가슴을 쾅쾅 때리는 방망이처럼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인격적인 음성을 듣게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서 벌어지는 하루 수많은 일들과 생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매여 살고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많은 업적을 세운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치욕과 수치를 많은 시로 노래로 남긴 시인이요 지혜자였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왔을 때 다윗이 즉시 엎드린 후에 지은 시요 노래입니다. 다윗은 비록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용맹왕도 있었지만은 그가 성경에 있었으만은 훌륭한 왕이나 장수로 기록된 역사적 의미보다 시편 150편 중 75편이나 되는 시편을 성경에 남긴 사람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1장에서처럼 죄의 간교함을 심히 부끄러울 정도로 자세히 서술해 놓았지만 시편 51편 같은 자신의 내면을 해설하고 드러내주는 말씀 해설서를 준비해 두셨기에 우리는 위대한 다윗왕을 우리 인생의 실물 몽학 선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큰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또 죄를 지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오뚜기같이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다운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었을 때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나중에 보니 같은 이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자를 빼버리고 다운교회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형용사형 의미로 뭐뭐다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다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칭의의 구원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는 안인함만 느끼게 해주고 오히려 오늘날 삶의 문제인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그 하나가 바로 교회로서의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를 책임지고 변화를 도와주는 교회,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교회가 여전히 자기 성장 드라이브에만 목말라 있고 철저히 정직하게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사회 또한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관용적으로 그것도 불명확하게 그저 죄인입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 죄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아예 무시한 것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죄가 사나운 짐승처럼 문지방에서 덤벼들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부끄러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두 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비록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용서는 우리를 고귀하게 높여줄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가 아는 상사나 동료 중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상사나 동료에게 나도 교회에 다닌다고 기쁘게 말하는 것이 좋을런지 아니면 최대한 숨기는 편이 좋을 것인지 우리는 이제 잠시 망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회사 생활까지 거룩하고 진실되게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도 똑같은 종교인들의 모임이요 성당이나 절과 같은 모임이요 자기 테두리 안에서 축소된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참회의 길을 걸어가고 청빙과 정직을 모토로 하여 자기 성찰의 삶을 사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매주 많은 분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다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로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 어떤 분은 막장 교회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탄광에서 석탄을 캐기 위해 갱도를 파내려 가는 곳에서 최전방 마지막 작업장을 가리켜서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 교회까지 다 가봤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교회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교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은 절대로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녀보면 어느 교회든 약점이 있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좋은 교회의 몸을 담게 되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는 더 좋은 교인이 되어가야 하는 성화에로의 교인의 삶이 오히려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아담과 가인, 다윗의 예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에로의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을 통해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되짚어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정도 교회 다니면 구원은 받았겠지 하는 우리들 생각이 얼마나 우매한 생각인지 우리들 하루 동안 생각 속에 교묘히 숨은 죄성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언어와 태도, 행동 속에 얼마나 죄가 합리화되고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지 조금만 깊이 성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가고 불편해지고 설렁설렁 지나쳐도 아무런 불평도 없으니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도 나만 애써 튈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임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치부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를 통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열어보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적인 나무라심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담처럼 다윗처럼 죄를 가슴 저미게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심히 오늘도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통회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목소리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돌려주시고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